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7장, 로마서 7장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3주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로는 walking in the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17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갈등과 우리 싸움은 육체에 있는 소욕 때문에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 이것과 이제 싸우다가 지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죠. 이제 타협하게 되어지고, 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가 보다, 이게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타협하고 이제 포기하게 될 수가 있죠. 아니면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의 승리의 열쇠는 그런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되고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나가면은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우울증을 알았었구나, 그러니까 디프레션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됐죠. 이제 그 당시는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너무 죽고 싶은 마음, 너무 답답한 마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낮은 자존감, 열등감, 뭐 모든 것이 이제 다 한 번에 몰려왔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후반부부터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좀 이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때 제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봤는데 막 되게 공감이 되면서 위로가 됐던 것이 아니라 막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이게 지금 나의 지금 문제 같은데, 지금 나의 현상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법을 법칙이라고도 이제 볼수 있겠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칙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이후에, 다른 약속들,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 수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지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체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과 육다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지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망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법이 우리의 생각, 우리 지체와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과 혼과 육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이제 막내 생각이 너무 혼란스럽고 막 나도 갈피가 잡히지 않고 내가 정리가 안 되는 막 생각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내가 막 자제할 수 없는 막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우울감이 나를 막 덮는다든지 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육체가 막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막 병에 걸리거나 해서 막 무기력해지고 아플 수가 있고, 아니면 내 육체의 어떤 죄된 욕망들, 육체가 원하는 것들, 뭐 술이든지 뭐 음식이든지 뭐 약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영이 됐든 육이 됐든 혼이 됐든. 하지만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육신의 법, 영의 생각이 자꾸 나오는데, 법 혹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결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뭐 가설을 정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계속해서 같은 지속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원칙들, 이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작동이 돼야 돼요. 어떨 때는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중력의 법칙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은 100%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런 예를 드는 것처럼 이 중력의 법칙은 늘 존재하지만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혹은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이 오게 되어지면은 비행기가 뜰수 있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은 모든 그 물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뭐 사람이 점프했다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훌훌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 비행기에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지만 또 다른 법칙, 뭐 양력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역학의 법칙,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비행기가 날아올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한 엔진을 달고 그런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항공역학적인 원칙에 의해서 비행기가 달려가기 시작하고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중력의 법칙은 있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법칙으로 인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칙도 죄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게 8장 2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혹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임하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더 강력한 법칙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건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우리의 건짐은 성령 안에서의 예수님과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님과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살아있는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소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이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와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상기할 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기 위해서 엔진을 계속해서 가동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엔진이 가동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비행기는요, 지난 10년간 무사고 비행한 비행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무사고로 비행했으면,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엔진이 돌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10년 무사고 기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10년 무사고 비행기라 할지라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비행기로 하여금 하늘을 날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바로 지금 현재 성령님과 나누는 내면의 생명 안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맞춤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아직 우리가 육신의 사망의 생각이 여기 자꾸 지배받고, 왜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자꾸 갈등하고,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사망의 몸에 자꾸 내가 끌려다니게 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저의 항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성령님께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등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상태 혹은 증상 가운데만 빠져서 자기 연민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사망의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칙이 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것이 주장하는 거예요. 양력의 법칙 혹은 뭐 항공역학의 법칙이 1000년 전, 만년 전에는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망의 육신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심으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고 또 그것이 효력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한순간 그 무거운 이 고철 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대화, 그런 생각의 맞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각 충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했던 때 혹은 은혜 충만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지고, 늘 말씀 생각하게 되어지고, 늘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빌 존슨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임하셨던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건 의지적인 결단이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어디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분은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내 안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하니까 내 안에 와서 예를 들면 내 어깨 가운데 머물러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분이 놀라서 날아가지 않도록 나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 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그 성령님을 의식한 것, 또 거기에 맞추어진 것, 거기에 얼라인된 것이 될수 있도록 매 순간 의지적으로 그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제2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주어졌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성령님이 더 강력한 분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덜 강력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식하느냐, 계속해서 의지하느냐, 계속해서 그 성령님과 대화하느냐, 계속해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될수 있도록 그것을 내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리느냐. 성령을 의식하는 생각 혹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각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즉 성령님께 맞추어지는 생각을 하나니 성령님께 정해진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mind set on the spirit. 성령님께 정해진, 성령님께 맞추어진 생각은 즉 이것이 뭐라고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꾸 죄된 생각. 둘째는 성령님께 맞추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이 상태와 증상에만 자꾸 맞추어지는 생각. 그리고 이것을 또한 자연스러운 방법, 일반적인 자연 법칙,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육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가장 자각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ware이라고 하죠. aware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는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분이 이런 분이시지. 라고 자꾸 내 자신을 리마인드하고 상기시키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실제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내가 aware,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고. 인지하기 시작할 때 그 영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싸움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주위의 환경이나 요인들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보다 혹은 자식의 자신의 모습이나 상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많이 의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성령님을 짓누르게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인식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인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단이나 또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과 실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꾸준히 성령님과 대화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유혹을 느끼고 시험에 든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말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혹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 또한 어떤 작업이라고요? 우리의 awareness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작업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시지. 그리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지.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법이시지. 그게 이미 나에게 주어졌지. 그것을 자꾸 인지하고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자꾸 거기에 맞추고 나가는 것. 근데 어떻게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디 계신? 하나님의 두 가지 임재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대화하고 또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같이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혹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